부활절기를 지나고 또 이제 부활주일 지나면서 저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떤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듣는가, 들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는 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 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7장의 말씀 뒷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1장서부터 우리 다니엘이 등장하고 이 청소년 때 아주 참 젊은 아주 젊은 했던 청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고 그게 이제 6장까지 쭉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위기도 이렇게 겪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또 기도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그 많은 그런 외적인 그런 세력 앞에서도 오직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우리 또잘 보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그런 내용, 역사였던 흐름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봤다면 7장서부터는 좀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7장부터 나머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은 예언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순 역사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7장서부터는 예언을 받은 이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쭉그 기록을 우리가 보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그 5장에 벨사살 왕, 벨사살 그러면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렇죠? 너의 때는 다 됐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또다 역사 속에 지나간 것 같은데 7장에 벨사살 때 일이다. 8장에도 또 벨사살 때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역사 흐름이 아니라 예언을 받은 그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7장서부터는 바로 예언에 관한 것이다. 근데 예언이 언제의 예언인가, 어느 때를 겨냥한 예언인가 했을 때그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자신도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도 다니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바로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 있는 때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하고요, 또 계시록은 맨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때일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같이 합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언자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의 일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려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다알 수가 없었지만은 이 다니엘서를 보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사건도 알고 또 다시 오실 약속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보시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 이 7장의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New World Order에 관한 것입니다. 새 세계 질서 들어보셨죠? New World Order라는 말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새 질서 개편 이런 얘기 익숙하시죠? 그러나 그 얘기는 벌써 오래전에 성경에 있는 그런 일이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떤 새로운 법제도로 바꿔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와 그 다음에 바로 그 새 세계 질서를 스테디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등장하는 스테이지를 만드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7장 이 뒷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많은 어떤 그런 그 추측성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누구냐? 그 다음에 또 새 세계 질서, 뭐 뉴 노멀이라는 말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쉽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뉴 노멀, 뉴 노멀이 이제 노멀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부분에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 개편과 연관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지금 새 질서 개편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죠. 예전에 냉전 체제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대립이 아니라 자기의 각자 나라가 살아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로 인해서 적과 뭐 친구와 적이 다 달라지는,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또 다른 형태로 또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봐요. 그게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 어떤 세상의 일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현장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혼란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떡하니 터지는 그런 뉴스들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인의 전쟁, 그 다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 밀 수출을 안 하겠다, 밖으로 안 한다 그러죠. 이제는 밀을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밀의 어떤 그런 수출량이 절반 거의 차지하는데 그게 안 한다면은 다른 나머지 세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막 염려를 막 하고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방 체감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eventually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같이 불안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오직 그 날로 족하다. 그 말씀 하셨죠. 그 대신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예언서의 말씀을 아는 이유는요, 아 그런 것이 흥미를 자극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좀 더 아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은 하나의 호기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건강하고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언 속에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더욱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들이 잘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됐어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다니엘이 지금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짐승, 넷째 짐승이라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짐승들이 기억나시죠? 그 네 짐승들이 차례로 다니엘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 사자, 첫째 짐승 사자였죠. 그죠? 날개 달린 사자. 그다음에 곰, 이빨 사이에 세 개 갈비뼈를 물고 있었던 곰, 또 표범, 날른 그런 표범, 여러 가지 점이 있는 그런 표범의 형태, 그리고 넷째 이 짐승, 뭐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느낌이 드실지 몰라도 이 짐승들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강대 제국과 그 왕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천사가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17절 1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이제 시작. 맞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 네 강대 제국, 그리고 그 네 왕이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18절에서는 금방 모든 인류 역사의 그 시대적인 그런 그 흐름 속에 존재했던 그 왕국, 그 모든 왕국의 얘기를 딱 한 구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딱 한 구절로 해요. 18절.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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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 결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제국,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일들을 자랑했던, 그리고 양육강식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나를 얻고 그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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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을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하고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 일어날 이 네 왕들과 제국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제국들이 역사 속에 차례로 등장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었던 이 사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말씀드렸고, 그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이 바로 이 표범으로 나타난, 상징적으로 나타난 이 그리스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었던, 세상을 제패했었던 그 그리스 제국, 그리고 마지막 가장 흉측하고 엄청난 힘으로 제압을, 다른 모든 제국들을 제압했던 경우가 넷째 짐승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의 열 뿔, 20절에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 그리고 그 열 뿔 사이에 새로 도단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른 뿔 앞에서 세 뿔이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 열, 아까 그 말했지만은 이 열 뿔이라 그러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천사가 네 짐승에 대한 것도 말했듯이 이 뿔에 대한 것도, 그렇다면 그 제국에 일어나는 왕들, 그 나라들이라는 것을 천사가 또 해석해줘요. 24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 열 뿔은 24절인데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즉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열 왕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열 왕에서 세 나라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새로 도단하는 뿔, 한 인물, 한 세력,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뿔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그 뿔에는요, 20절 말씀을 보면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고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이 지닌 이 열 뿔과 새로 돋은 뿔 이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 넷째 짐승이 뭐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으면서 뭐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나, 이미 지나간 제국인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지금 힘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어떤 국가 형태는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그림자가 명백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 제국 속에 열 뿔, 즉 로마 제국 속에 열 나라가 과거 속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열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속에 세 나라가 새로운 그 한 나라가 등장해서 다른 세 나라를 쓰러뜨린 적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본 이 부분은요,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있을 사건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열 뿔에 대한 그런 추측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열 나라에 관한, 열 나라가 연합해서 등장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 구조 개편을 하는 그 일이, 그런 조짐이 있으면 그게 마지막 때 일이다. 그렇게들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 미래학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했고, 지금 중동의 어떤 그런 현상이라든지 뭐 어떤 열 나라들이, 뭔가 힘 있는 나라들이 뭔가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예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좀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 유럽연합기구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EU, 예, 그 유럽유니언이죠. 근데 그 유럽유니언의 그 상징 깃발, 개항하는 그 깃발 형태를 혹시 아시나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별이에요, 별. 별이 쭉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별이 있어요. 별 숫자가 몇 개냐면 10개는 아닙니다. 12개예요. 12개인데 왜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렇게 격앙됐었냐면, 12개였는데 두 나라가 탈퇴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0개다 이제 그러면. 이게 바로 정체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상징 개항기가 그렇고, 지금 EU에 소속된 나라들은 30개가 넘어요. 그러나 여하튼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이 열 나라의 연합 조짐이 있고, 그것이 세계 어떤 질서, 경제 질서라든지 그런 걸 개편하고 어떤 그런 밀리터리 파워를 이렇게 서로 간에 합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술렁이는 것입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나온 거 기록이 잠깐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싫던 좋던 그런 조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열 나라의 그런 연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냐면, 이 다니엘서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있을 요한 계시록에 분명하게 이 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13장하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페어 같은 것입니다. 합치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한번 계시록의 13장을 보시면, 계시록 13장인데요. 이제 스크린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13장의 그 1절에, 예,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이 달려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 뿔 하나하나가 왕관이 있다. 즉 각 나라예요. 고위에 그 자기들이 어떤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머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상당히 종교성을 지닌 나름대로 종교의 역사가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달고 있다 했어요. 즉 종교적인 색깔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절대 따르지 않고 다른 존재에 복종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깊은데 종교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페이스는 없는 거예요. 종교는 있지만은 신앙, 바른 신앙이 없는 그런 형태의 그런 나라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른 존재에게 복종하는 이 충성을 맹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 복종할 것을 맹약할까요? 바로 새로 돋아나는 뿌리예요.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나라가 연합해서 적 그리스도의 신복들이 될 것을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열 나라의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은 말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 뭐 이게 성경의 어떤 예언 같은 계시록 같은 거 공부하시다가 또 대화할 그런 그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적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적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혹시 조짐이 있나요?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스탈린이 그렇다. 그리고 단골 손님으로 항상 적그리스도의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됐던 사람들, 아주 많이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 꼭 이 천주교 교황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천주교 개신교 나누기 전부터 모든 것이 다 구교 시스템이었을 때 그때 거기 지도자들하고 교황들하고 부딪히면서 부딪힐 때마다 지도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아, 여하튼 그렇고 헨리 키신저 그 기억하시죠? 키신저. 예. 그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에 적그리스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중동에 날아가지고 거기 이스라엘하고 중동에 평화조약을 막 맺는 일을 엄청나게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 트럼프의 사위가 또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에 또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뭐 에브람 뭐 트리딩가 뭐 그런 거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위가 적그리스도다. 배경도 유대인 계통 배경이 있으니까 딱 맞는다.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666이에요. 666. 666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됐나요? 계시록에서 봤죠. 계시록의 16장 보면 666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 경제활동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그런데 그 경제활동을 하려면 666 표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하고 나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666 표를 어떻게 받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666이라는 그 기록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렇게 알아낼 때 그 666으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666이란 그 숫자가 사람에게 나오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숫자, 이 그 스펠링에 그 히브리어의 그 스펠링이 있어요. 알레프스터부터 시작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철자마다 하나씩 배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서 그 다음에는 그 숫자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66이 나오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맞으면은 좋죠. 그러면 666 딱 들어맞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 사람이 직업이 뭐야? 직업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또 합산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름도 뭐 영어로 바꿨다가 헬라어로 바꿨다가 뭐 라틴어로 바꿨다가 어쨌든 하여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666에 뭐 된다. 자, 그런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흐릿한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딱 나타날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벌써 활동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를 계속 뿌리면서 그 스테이지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그 일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하고 요한일서 4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The spirit of the antichrist라고 딱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고 사실 그게 성경 원어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세번역은 조금씩 그거를 지금 의역하고 있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적대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Anti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대자 지금 많이 생겼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여러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활동이 지금 벌써 일어났다. 벌써 오래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신약교회에. 자, 4장 3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영의 활동은 이미 시작이 되고 그것이 세상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욱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게 도대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빨리 여기 편승해서 살아야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편승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알게 했다면 우리는 주를 믿는 그 믿음에서 더욱더 견고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자신이 출현할 최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 환란기 때 이 적그리스도가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네, 대놓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대놓고 나타날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는 그 같은 성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야 되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우리가 같이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겠죠. 그럼 어떤 적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세 가지인데요. 우리 요 부분에서 세 가지 더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언변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바락 오바마가 말 언변이 대단하지만은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언변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우리 지금 보셨지만 20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뿔에는 새로 도난한 뿔 적그리스도인데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고 그랬어요. 크게 떠드는 입이 있다. 이게 크게 떠드는 입이 있다 해서 입이 뭐 목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크게 떠드는 입이다 해서 그냥 나불나불 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은 크게 떠드는 입이라고 했지만 커다란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커다란 스케일의 것들을 퍽퍽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언변으로 또는 엄청난 지능으로 지식으로 사람들을 꿰뚫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매료당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이게 크게 떠는다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성경 원어도 재밌어요. 나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발. 그러니까 우리가 나불거린다 그러잖아요. 참 나불대네 그런데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헬라어 한국 언어가 참 비슷한 게 많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그런 거 말을 엄청난 그런 스케일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25절에도 7장 25절에도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항해서 말한다. 즉 거만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턱턱 던지는 것이죠. 예. 제가 저기 스크린에도 올려놨지만 7장에 8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보면 새로 도난받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거만하게 떠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큰 것을 턱턱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람어역으로 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막 큰 거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압도적 언변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얘기들 탁탁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 최종 결정판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등장해서 탁 말하면 쑥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훈련이 되도록 압도적 언변이 그리고 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는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녔어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 앞에 있으면 압도되는 것이죠. 매료되는 것도 있지만 압도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이건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경험하게 되는 일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흉내내는 게 많아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듯 하고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딱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요 사단이 세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지니고 등장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이 놀라울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이 눈들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신 그 구절들 뭐 8절도 그랬고 20절 25절 눈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눈으로 모든 게 꿰뚫어서 아는 것처럼 그러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꿰뚫어 아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눈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꿰뚫어 보는 눈 모르세요?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으세요? 항상 꺼내가지고 흔들어 대지 않으십니까? 꿰뚫어 보는 눈. 1달러 꺼내보세요. 1불짜리 지폐에 꺼내면은 그 뒤에 피라미드 그 위에 눈 하나 있죠? 그거 없는 지폐 있어요? 1달러에?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아는 눈을 얘기해요. 그걸 전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이집션에서부터 나온 그런 것인데 미국의 어떤 그런 화폐 제도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듯 어떤 꿰뚫어보는 어떤 그런 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식을 확 초월해버리는 그와 같은 이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뿜어내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죠. 그런 카리스마로 그 수완을 정치적인 수완을 동원합니다. 은밀하게 술책을 써요. 그래서 왕권을 잡는 거예요. 세 뿔이 팍팍 뽑힌다고 그랬죠. 새로 돋아난 뿔이 나라들을 쓰러뜨리고 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카리스마 가지고 왕권을 휘어잡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11장에 보면 은밀한 술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시죠.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겉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도 비열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주 아주 어리석고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밀하게 술책을 써가지고 세력,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나라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이 적그리스도는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그런 특징이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아주 능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하지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지겨웠어, 여호와 하나님 이건 뭐건 무슨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다 싫었는데, 그냥 그거를 확 시원하게 만드는 그 말을 이 적그리스도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자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뭐 십계명의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한다는 것은 그 가장 높으신 분의 존재 자체,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 나라의 존재,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모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시증드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다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먹혀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지막 때는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조짐이 좀 있죠. 세제적 개편에서 캔서 컬처라는 그 배경에, 그거는 갑자기 일어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따가 끝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통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서구사회의 그런 문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호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주디어 크리스찬 그런 가치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요. 특히나 지금 캠퍼스에서 학업 중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 그러한 소셜 어떤 그런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그와 같은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많이 그 교수들이 거의 80% 정도가 다 그와 같은 쪽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캔슬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기준, 윤리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윤리관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면요,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윤리관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래도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 보수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과 악, 법의 어떤 그런 바른 질서, 그 판결의 어떤 그런 기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아주 적확하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아주 능통한 그런 일을 예,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 모욕하는 일을 그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그 이단적인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에서 좋은 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빠삭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대 교회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보통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 성경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적그리스도의 배경에는 유대인의 어떤 그런 혈통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한번 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고 정해져 있는 그런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걸 예,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윤리가 아니라 새로운 윤리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 그런 식으로 새롭게 다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세상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그것은 뚜렷하게 점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을 하는 새로운 그런 개편의 그 목적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단은 언제나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게 사단의 정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대놓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아까 보셨는데 그래서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다 붙어있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능통한데 거기에 다 동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5절서부터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권세와 아주 흡사하죠. 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그런 법과 어떤 때를 바꿔버리면 새로운 개편이다, 새로운 윤리다, 새로운 진리다, 새로운 질서다, 새로운 가치다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속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지 않고 그 새로운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기록되어 있나요? 이거 아직도 대답 못하면은 좀 예, 빨리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야 돼요? 다운타운에 오피스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막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틈을 안 줘요, 세상은. 절대 틈을 안 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돼요, 그게.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처럼 벼랑으로 떨어져 갈 뿐이에요,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 속에 지은 죄, 어떤 손과 발로 지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쓴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내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우셨다는 것이죠. 그걸 믿어야 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께서는 죽으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이제는 나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주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에 능통하잖아요. 사람들이 종교에 능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종교 가지고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욕하는 일에 능통하고 모든 새로운 질서를 개편해버리고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5절에 읽었지만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42달이면은 3년 반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이에요. 갑자기 42달이라고 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뭔가 하시는지 생각이 드실 텐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 13절에 13장의 말씀 본 거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의진 때와 법을 바꾸려 갈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을 것이다. 3년 반, 42달.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7년 환란의 절반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동안에 대놓고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그 모든 성도들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환란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 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일이 아니지, 우리 뭐 이거 뭐 환란은 받는 사람이나 받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지고 살게 됐으면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고 심어줘야 되고, 그 일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경건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고 같이 격려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할렐루야지만, 그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나날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영생의 삶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그런 편함과 잠시 동안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것과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서부터 많은 조짐이 있지만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새로운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이 과연 성경에는 맞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비추어서 봐야 해요. 이런 일을 이제 3년 반 동안에 막 이렇게 행하고 어렵게 할 때 모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세상에 끝에 일들이 일어날 때 이 환란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 환란기를 지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그 24장 2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여주지 않으면 살아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해 주시는 그 일이 어떻게 옵니까? 26절 27절의 말씀 이렇게 오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다시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이렇게 대항하여 말하고 이렇듯 권세 아래 놓이는데, 26절 27절에 그 일이 마지막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와 흡사한 일들을 벌일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선포하셨는데 그걸 흉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흉내낼까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사탄과 사탄의 왕국이 진짜라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세상 이외에는 그냥 없다고, 세상을 더 넘어서서 가는 것은 화성 가는 일이고 목성 가는 일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조짐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조짐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것이 있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일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반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면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판 전에 교회가 들리는 것은 심판을 받으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해요.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이 왔으면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동시에 있는 것인데 재림이 가까이 왔다면 우리가 들림받는 일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를 전하고 또 주의 사람으로 이 세상 어두워지는 세상에 반듯한 기준 가지고 바른 워크 에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변에 분명히 보이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에는 리타이어먼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제는 신앙생활이건 뭐건 젊은 것들이 하라 그래라. 예수님이 기절하실 거예요. 그 얘기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는 리타이먼트가 없어요. 더욱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겉사람이 후퇴할수록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더욱더 뜨겁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시고 주를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